지역 해군 전력 배치에 일환으로 26일 새 모항인 괌 해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함은 괌에 전진 배치된 첫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인도 태평양의 안보 환경은 미 해군으로 하여금 가장 뛰어난 부대를 전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태세 확립을 통해 해상 및 합동군 작전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전진 배치된 부대들은 침략 행위를 억제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함은 2013년 9월 7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취역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는 10번째라고 태평양 함대는 전했습니다. 미네소타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급 고속공격 잠수함 4척과 합류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기존의 로스앤젤레스급을 대체할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잠전, 대함전, 육상타격, 정보감시정찰, ISR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27일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군의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이 지역에서의 사실상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현지 합작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와 함께 신장에 위치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중국 국영 상하이 린강 개발그룹 계열사인 상하이 자동차 검증 기술 혁신센터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자치구 투르판과 상하이 안팅 소재 차량 시험 주행 시설도 매각 대상이며 직원 고용은 승계된다고 폭스바겐과 상하이 자동차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2040년까지 10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부터 가동에 들어왔던 폭스바겐 신장 공장은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2019년 이후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중국 내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서 중국 전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까지 신장 공장을 유지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폭스바겐 그룹은 신장 자치구에 어떠한 사업도 남겨놓지 않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신장 자치군의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폭스바겐의 철수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휴전에 공식 합의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파괴적 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제안을 양국 정부가 수락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각 기준 오늘 오전 4시부터 발효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동안 레바논 군대와 국가보안군이 자국군을 배치해 다시 한번 그들의 영토를 통제할 것이며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테러 기반 시설 제거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60일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나머지 병력과 민간인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라면서 양측 민간인들은 곧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해 그들의 삶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분쟁이 양측 모두의 수십 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면서 동맹국 그리고 이스라엘 레바논과 협력해 이번 휴전 협정을 시작으로 적대 행위의 영구적 종식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과 맞물려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 등에서 분쟁을 이어왔으며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면서 분쟁이 전면 전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군이 어제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시리아 내 민병대의 무기 저장고에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날 시리아 내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따른 대응이었으며 IS 소탕 작전을 위해 주둔 중인 여러 나라 군 병력들에 대한 이들 단체의 공격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등 주요 7개국이 북한이 병력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러 관계 발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한국에 경고한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은 80여일 만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서북 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G7은 북한이 병력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전, 특히 북한군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해서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안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의미 모두에서 G7 회원국 전부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 대서양 사이의 안보가 결합돼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군대를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보고 있지만 동시에 미사일과 핵 역량 강화를 포함해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see that the security between the Indo-Pacific and the Euro-Atlantic community are joined.
따라서 이는 모든 G7 파트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란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들이 북한군 파병과 별개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일종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ve been working together for some time to incr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꽤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별히 한반도에서 그들이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이 자체 억지력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absence of that, I think one of the things you're going to see is the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and
이어 이는 우리가 쌍방향 관계, 즉 북한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위해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러시아가 미사일과 핵 역량 측면에서 북한을 위해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은 한반도의 불안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우리가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이미 한 일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들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G7 외무장관들은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도 초대돼 별도로 G7 외무장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돼 전장에서 활용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의 신호일 뿐 아니라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의 확장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번 상황 전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인 북한으로의 핵 혹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도 깊이 우려한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위험한 분쟁 확장에 반대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들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스러운 거부권 행사 이후 우리는 최근 설립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를 포함한 대체 다자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 그리고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의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러 관계 발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한국에 경고한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concerned about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100발 이상을 제공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북러 간 이런 관계 발전은 그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12,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배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계속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25일 전쟁과 제재라는 제목의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 149종에 포함된 외국 부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KN-24 100여 발이 포함됐으며 이 미사일들은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KN-23, KN-24 미사일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5개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펜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경고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작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Russia obviously invaded Ukraine. It's a little bit of gaslighting there. They could end this war.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전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존의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에 미국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발표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감한 물품과 기술에 조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제재, 차단 외교적 관여, 법 집행 조치를 포함한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무기에 제품이 사용된 미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참담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주 컨센서스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그 회원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관한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노름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공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6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하고 유럽연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 조안을 유럽의회 7개 당이 제출했으며 유럽의회 본회의는 28일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좌파와 주권 국가 유럽이 제출한 초안에는 북한 비판이 거의 없는 반면 나머지 5개 초안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은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의 파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협력의 확대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시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은 러시아도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군사, 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유럽과 한반도에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적대 행위의 추가적 확대 방지를 중국이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민당도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직접 가담한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녹색 연합그룹도 유럽 대륙에 북한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러시아의 확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개입을 강력히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녹색 연합그룹은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등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자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다며 이 문제에 대해 EU와 회원국들이 중국과 즉각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도 초안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의 병력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더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뉴그룹은 북한의 모든 적극적인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난한다며 북러 군사협력이 다른 독재 정권이 군사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등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 부과를 촉구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EU와 국제협력국들이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국민당 그룹의 다누세 네르도바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무기를 공급하면서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두 권위주의 정권 간의 위험한 협력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ar colleagues, we are facing a dangerous partnership between two authoritarian regimes that threaten global stability.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며 진정한 책임과 비전을 담은 더 나은 제재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의 야니스 마니아티스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응해 유럽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 gets support from North Korea and that reaffirms the need for us in Europe to help the Ukrainians.
마니아티스 의원은 푸틴의 승리가 유럽 전체의 지정학적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남동부 유럽의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그를 모방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적절한 군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뉴당의 루비카 카바셰바 의원은 북러 협력 심화가 한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유럽 방위 능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alition of dictators poses a threat also to South Korea. Our strategic partner in the Indo-Pacific.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와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에 신뢰할 수 있는 일원이라며 한국은 안보와 국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재건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의원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나토의회연맹이 25일 북러 군사협력 관련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나토의회연맹은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70차 나토의회연맹 연례 총회를 열고 해당 결의안 492호와 493호, 49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 494호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대러 지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 확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병력 파병과 미사일 및 군수품 공급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강화 제목의 결의안 492호에서 의원들은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및 역량에 상당한 발전과 투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의 대규모 잔인한 대우크라이나 침략 전장에 이란 및 북한의 무기와 북한군이 동원되고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동맹의 번영과 안보 지원을 위한 기술 발전 촉진 결의안 493호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통해 불법적인 전쟁과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통제와 제재 회피 행위 그리고 이란 및 북한이 수행하는 유사한 노력들을 규탄한다는 겁니다. 지난 1955년 창설된 나토의회연맹은 32개 나토회원국의회 소속의원 28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은 80여일 만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대남 담화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보낸 각종 정치 선동 삐러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선 구역 봉쇄와 수색,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며 신성한 우리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 측이 살포했다는 전단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는 앞서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대응 행동을 예고한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국 측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됐다며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그 이튿날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향후 수일간 강한 북서풍이 예고돼 있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단을 섞은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우기 위한 명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보낼 때는 이러한 바람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대남 전단을 보내야 되는 하나의 그 명분으로서 담화를 이제 발표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김여정으로서는 지금 대남 전단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18일까지 올해만 31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달엔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 전단 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와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이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 삼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집회 신고지를 농기계로 선 점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어 고성군 금강산 콘도 인근에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다음 달 18일까지 주차하는 등 납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걸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내 11곳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민간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납북자 가족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소식지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속초 해양경찰서를 찾아 대북 전단 살포 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 고성경찰서를 찾아 대북 전단을 육상에서도 살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20일엔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성군과 파주시 등을 상대로 위험구역 설정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가 아니라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보내려는 것이고 북한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살포를 할 경우 사전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도 아니고 이번에 소식지는 저희 부친하고 학생들 얘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김 기자, 남북 간의 심리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풍선에 2.5kg 이상의 물체를 실어 날리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심리전이 길어지면서 한국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 남남 갈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 박사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선 한국을 규탄하면서도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한도 마땅한 수단 없이 보복을 자꾸 언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 이상 많은 담화를 내고 있는 건 결국 계속해서 북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북한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양측이 이 신경전이 오가다 보면 이게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갈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요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북한과의 접경 해상에서 포 사격 훈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 6여단은 27일 백령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K9 자주포가 참가해 남서쪽 가상의 해상 표적을 향해 200여 발을 사격했다고 해병대는 전했습니다. K9은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로서 최대 사거리는 40km이며 분당 6발에서 8발에 155mm 포탄을 쏠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지난 9월 5일 이후 82일 만입니다. 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이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복합 도발에 나서자 한국 정부는 6월 4일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ut he'll also ask the allies to pay somewhat more, maybe not as much as he's talked about during the campaign.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의 미한 관계에 관한 질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가이자 사업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군 감축 위협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협상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방위비 분담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재언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가이며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미국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 threat to remove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ould actually harm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주한미군 철수 발언 같은 위협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기술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10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중국 방어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을 활용하기 위해 무슨 일을 시도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느끼는 분명한 압박을 활용해 더 큰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은 북한과 영내 다른 잠재적 적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기꺼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I think the bargain would be willing to make is to withdraw U.S. forces from South Korea in exchange for North.
스나이더 교수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트럼프 1기 인사들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준비가 돼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many of the Trump people have strong feelings about limiting Chinese power.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다수는 중국의 힘을 제한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힘을 제한하려면 동맹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과 협력하며 더욱 강력한 3국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반면 아시아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중요하다면 중국에 대처하는 더 큰 목표에 동맹이 도움이 된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one hand, we know that Trump has not been a strong supporter of U.S. alliances, either in Asia and Europ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나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에 대처하는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점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도 주변에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들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두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과의 관계는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전의 불만이 여전히 지속될지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없는 만큼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유혹을 느낄지 김정은과 통큰 거래를 시도할지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도발 억제라면서 타이완 급변 사태 시 주한미군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 지원에 최적화돼 있고 첫째 임무는 대북 억지력이라면서 타이완 비상사태 시 김정은이 이를 악용해 한국과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타이완 유사시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7공군 외에는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다면서 나머지 지상군과 정보, 통신, 병참부대는 한국 방어에 최적화돼 있으며 타이완 비상사태에는 거의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it playing a very significant role at all. USFK is optimized to support the ROC-US Combined Forces Command.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강력한 동맹일지라도 수정과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새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는 동맹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측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서로 경청하고 문제에 대한 공동의 평가를 반영해 양국의 유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영국 고위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늘고 있다며 나토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팻 맥패든 영국 랭커스터 공장령 장관은 25일 러시아 군대와 크렘린군과 연계된 핵티비스트들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티비스트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를 말합니다. 영국 내각에서 총리 다음 고위직인 맥패든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한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핵티비스트들이 최근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감시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달 초 정부 부처 주요 기관에 대한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지난 8일 친러시아 핵티비스트 그룹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정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친러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주시하며 관계기관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러시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최대 위협 중 일부는 중국, 북한, 이란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지난해 미국이 AI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지원에 사용한 국가를 공개 지목했다며 이는 바로 북한으로 AI를 활용해 멀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악용 가능한 사이버 안보 격차를 찾아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초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이 새로운 AI 군비 경쟁에서 우리는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페든 장관은 영국이 AI 안보연구소를 신설해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민간 연구단체들은 북한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대담에서 북한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예를 들어 북한은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킹 지적에 반발하며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탈북민들도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고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일본 내 인권단체들과 함께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도쿄에 있는 히비야 도서문화관에서 북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행복의 발견과 남으로 가는 길 등 한국에서 제작된 최신 장편 영화와 매년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공모하는 북한 인권 단편 영화제 수상작 등 총 6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용남 감독의 행복의 발견은 탈북민이 한국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담았고 한국의 코탄 미디어와 몽골이 합작한 남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탈북 루트로 알려져 있는 몽골을 통해 자유를 찾아 처절하게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일본인 강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VOA 한국어 방송의 작품 파란 기다림도 상영됐습니다.
이때는 남아여비랑을 하셨더라고요.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는 이 다큐 영화에서 13살 메구미가 사라졌을 때 해변에서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다며 실종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26일 행사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탈북민과 납북자들이 참석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이번 상영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를 매개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상영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인권 관련 분야 등에서 매년 영향력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인권 문제를 조명한 개인과 단체에게 시네마 인권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앞서 VOA 한국어 방송은 지난 6월 제4회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방송 콘텐츠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시네마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딴 우체국을 신설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6번가 시티센터 건물 1층에 위치한 시설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제34 지역구의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 의원과 주의회 대표단 전원의 리더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고메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한인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앞서 2004년 6월 미국 사회에 공헌한 한국계 이민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LA 한인타운 6번가에 있던 샌포드 우체국의 이름을 바꿔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해당 부지 재개발로 인해 우체국 업무가 중단되고 철거되면서 우체국에 부여됐던 명칭도 연방법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명안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에는 한인 이름을 딴 공공 건물이나 시설이 총 5개로 다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LA의 독립운동가 김오 선생의 이름을 딴 찰스 H. 김 초등학교와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는 김영옥 중학교, 캘리포니아주의 첫 아시아계 주의원인 알프레드 송 전 상원의원, 한국명 송호윤을 기억하는 알프레드 호윤송 전철역이 있으며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으로 참전해 사망한 한인 김장호 일병의 이름을 딴 김장호 우체국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평양은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안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남포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립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수풍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립니다. 눈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용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사리원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신계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함흥 맑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7도. 해산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상 6도. 원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 평강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도. 삼지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1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2에서 4m, 먼바다는 오전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5m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 중에 한때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5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3m, 먼바다는 오전 2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어제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시리아 내 민병대의 무기 저장고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날 시리아 내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따른 대응이었으며 IS 속탕 작전을 위해 주둔 중인 여러 나라 군 병력들에 대한 이들 단체의 공격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판단 결과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인력들과 연합국 파트너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에도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격퇴를 위해 주둔 중인 미군 등에 대한 수차례의 공격에 대응해 친이란 단체 목표물 총 9곳에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IS 소탕 임무를 위해 약 9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특사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메르우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한했다면서 양국 간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우메르우 장관은 특사단이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과 북한군 파병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면담에 이어 김용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던 우메르우 장관은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국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어제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이틀간 열린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파병 등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돕기 위한 행위들은 분쟁의 위험한 확산을 의미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또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천일 넘게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에 대한 G7의 지지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군수품을 제공해온 북한은 최근 11,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틀째 대규모 드론 공습을 이어갔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89개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중 36기를 격추하고 48기를 전자전 등으로 무력화했으며 5기는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로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크이우 지역에서 발생한 부상자 3명 외에 이번 공습으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어제도 총 188개의 드론을 동원한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미국의 대외무역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그리어 지명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무역대표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그가 이끄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통제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을 지켜내며 모든 곳에서 수출시장을 개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3,7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조치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 미,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을 설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법률회사 킹앤스펠딩 소속 변호사로 무역구제 소송과 수출입 규정 준수 등 미국 제조업체를 고객으로 활동해온 통상 전문가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보호를 위해 관련 중국산 수입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어 지명자의 중국에 대한 견해는 지난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견해와 확고하게 일치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고속공격 잠수함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괌기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미국 태평양함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태평양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버지니아급 고속공격 잠수함인 USS 미네소타함이 미 해군 인태 지역 해군 전력 배치의 일환으로 26일 새 모항인 괌 해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